할렐루야. 오늘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제거된다 그 말이죠. 이대로라면 한국 사람들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죽어 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맛있게 드시죠? 그 피로 만든 건데 어떡하죠? 우선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젊은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셔놓고 또 그것을 어길 때 굉장히 준엄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그런 개념일까? 자,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런 규례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 실체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을 때예요. 이러한 그림자는 전부 어떤 실체를 지향하고 있는 설명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지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고, 오셔서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역할을 하던 것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필요가 없죠. 뭐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오락을 삼가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굉장히 규례가 복잡을 해요.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집중케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설명 속에는 결론이 하나예요. 나만 집중해라 그 말이. 그거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나만 집중해라. 그래서 안식일 날에 담아진 총체적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로서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과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안식일 날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가 된게 아니고, 완성이 되었죠. 폐지가 된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식일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식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건 또다시 무슨 얘기가 되냐면, 2000년 전 오신 예수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단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정확히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설명들은 일관되게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규례들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담아진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귀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형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아졌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가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2절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이게 준엄하게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기름을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초점이 있느냐. 사실은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왜요? 기름에 담아진 영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설명을 어느 부분에서 아주 정확히 해놨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이 유명한 사건이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열납되고 거절된 기준을 제물에 초점을 두었어요. 아벨은 피가 흘려진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줬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농사꾼이 가진 게 농작물밖에 없는데 곡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고 또 양치는 자는 양으로 드린 것이 유난히 잘난 또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직업차별자냐? 여기에는 재물 자체보다도 조금 다른데 초점이 있죠. 잘 보시면 이 당시는 모세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에 대한 규칙이나 명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조금 직역을 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막연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이 아니고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났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양도 치는 절기가 따로 있죠? 농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농사 짓는 자는 농작물로 예물을 드린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양치는 자는 양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유난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두 사람의 예물을 드리는 예물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기록의 방식을 보면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걸 좀 보십시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뭡니까? 양의 첫 새끼. 자 여러분 여기 첫 새끼라는 말은 첫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수확물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오늘 주제가 되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가장 좋은 부분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여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 유심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4절 하반절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전인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제물만 받질 않았어요. 아벨의 전 삶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거절했습니까? 가인 존재 자체를 거절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어른들 말에 이런 말 자주 듣죠? 야, 이놈의 자식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돼 있죠. 이 두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 속에 나머지 삶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두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봐서 가인은 그냥 자기 농작물 중에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아벨의 드리는 태도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좋은 곳으로 첫 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로 아벨의 보이지 않았던 예배 행위의 이면에 가려워졌던 삶의 태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지금 월드컵 한창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그 홍명보 감독이 그 귀국길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해설위원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정확히 짚었어요. 월드컵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내서 거기는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승패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훈련과 연습과 절제된 삶에서 승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 왜냐하면 가인은 볼 거 없고 그 아벨의 태도 속에 뭘 우리가 발견하죠? 기름으로 드렸다. 왜?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히브리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태도죠.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레위기로 다시 넘어가서 26절을 보십시다. 7장.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번째는 피예요, 피. 피는 뭐죠? 우리 신명기 12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잠깐만, 신명기 1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피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도 모두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도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가 됐어요. 아, 그래서 기름도 피도 먹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송 목사가 불친절해서 적용 잘 안 해주는데 오늘은 적용을 좀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도대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적 개념의 청년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청년이라는 뜻은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20대 팔팔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졌더라도 정신이 삶의 태도가 80 넘은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70이 넘었어도 청년처럼 청년으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부를 때는 그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된 사연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소집을 합니다. 백성 중에 병사로 소집을 해요. 그러면 그 소집된 사람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이라는 목적으로 소명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말할 때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소명된 자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확한 개념은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을 20대 팔팔한 청년의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받은 삶의 자리가 있는가?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냥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그 클라이막스가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선물이라는 말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위대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이거는 절대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려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철없는 손주 녀석이 할머니 입원하셨다고 이제 문안을 놓은 겁니다. 늘 할머니가 이 녀석을 볼 때는 걱정스러워요. 얘 아무개야, 너 그러지 말고 할머니 소원 하나 들어다오. 교회 나가라. 너 예수 만나야 된다. 아이,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 할머니처럼 나이 많으면 나갈게요.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머리맡에 누군가 문안하러 올 때 갖다 놓은 오래된 꽃병에 꽂힌 꽃을 손주에게 건네줬어요. 가져가라. 아, 이 다시 들은 꽃을 왜 나한테 주세요? 너도 네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다발을 받을 때 어떤 꽃을 받고 싶니? 아니, 화사하고 한참 물이 오르고 만개한 그런 꽃을 받고 싶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을 왜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도 입장이 똑같은데 이왕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실 때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물이 올라 있을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 받고 싶지 다 말라 비틀어진 꽃을 누가 받고 싶겠니? 마찬가지야. 너 예수 만나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도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최고의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으로 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도 참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라는 선물 받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부딪힙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되느냐?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내놓으셨어요. 누굴 내놓으셨습니까? 아드님을 내놓으셨어요. 아드님의 생명, 피를 내놓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자신보다 어쩌면 더 귀할 수 있었던 가장 기름진 것,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우리는 갚아도 갚아도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의 감각으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은혜의 사랑에 매여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한번 575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죠.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3절 합니다.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제주 선교를 시작으로 여름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주 동해 영덕 울진 일본 미얀마 대만 캄보디아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이 귀한 일상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